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기간에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셨던 찬양 은혜, 은혜라는 찬양이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는 찬양. 이 찬양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코로나를 지나는, 그래서 당황해서 뭘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좀 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고백하면 정말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에 베푸신 엄청난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이제 일상이 회복이 됐어요. 일상이 회복된 지가 벌써 이제 몇 년이 된 거죠. 그런데 일상이 회복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일상을 열심히 살다가 보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로 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사실 좀 염려가 돼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뭐 좀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그 중에 이제 늘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를 지나고 난 뒤에 여하튼 회복이 다 안 된다. 그래서 서울의 뭐 큰 교회들 중에 뭐 거의 60% 출석률도 60% 재정도 60% 그래가지고 뭐 고생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뭐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렵거나 이런 거 아니고 우리 할 거 다 하고 뭐 했는데 근데 제가 좀 요즘 염려가 되는 거는 우리 교회도요 회복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주일 오후 예배는 회복이 안 돼요. 코로나 이전의 3분지 2를 넘지 못해요. 그리고 수요 기도회가 회복이 안 돼요. 수요 기도회는 거의 반 정도도 안 돼요. 수요 기도회에 나오는 분이 코로나 이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래도 겁을 주고 저래도 막 하고 해도 여러분 말 안 듣잖아요. 연습이 이미 돼가지고 예배당 안 오는 것이 연습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도 11조 같은 것도 전에는 다 모여서 했는데 요즘은 뭐 5시 현장 6시 줌 제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했었는지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줌도 시원찮아요. 네. 그래서 괜히 내가 기도할 만한 사람을 집에서 재우는 거 아닌가 제가 이 딜레마가 있어요. 괜히 예배당 와라 하면 다 나오실 착한 성도들을 그냥 뭐 5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막 눈곱도 안 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제 안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회복이 안 되냐. 너무 열심히 사는 거죠. 일상을. 일상을 너무 열심히 살아요. 일상을 너무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예배당에 올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는 거룩한 낭비라는 말이 있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배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 이를테면 시간 또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사랑은 모든 사실 사랑은 낭비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도에 지나치도록 막 잘해주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사실 늘 효율을 따져서 하시지 않고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이거를 효율 대비 성과 뭐 이런 거 따져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따지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성과 중심적인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입 대비 성과를 늘 계산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익숙한 거죠. 그러니 사실상 그 뭐 아는 시간을 들여서 와서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고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뭐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염려가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예배할 겨를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여유도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늘 그게 염려가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염려한 대로 됐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냥 잊어버렸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소와 양이 번성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은금이 증식, 저절로 증식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 은금을 증식시키려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고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돌봐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예배할 겨를도 없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사는 거, 너무 열심히 사는 거, 그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옆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분주함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한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호세아도,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호세아도 보면 호세아 2장 13절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 그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바알을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실대로 내가 벌을 주겠다. 그런데요, 바알 숭배자들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바알 숭배자들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도식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읽으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죄짓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요, 이 바알 숭배자들은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바알을 섬겼냐? 열심히 살아서 복받으려고. 그 시대는 복받는 방법이 바알을 숭배하는 거였거든요. 바알을 숭배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시대, 바알을 숭배해야 부자가 되고 바알을 숭배해야 건강하고 바알을 숭배해야 성공한다고 믿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알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 바알 숭배자들이요, 그저 죄 지으며 살던 사람이 아니고 인생을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과 또 복을 주신다고 할 때 그 복이 뭐냐는 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도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열심히 살라고 부추기고 응원한 시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조금 더 노력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조금 더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건강하려고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돈을 조금 덜 벌어서 조금 더 벌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좀 어려운 이유는 좀 더 건강하면,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삶에 늘 뭔가 모자라는 게 있죠. 늘 부족한 게 있어요. 늘 결핍이 있어요. 뭔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야,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네가 좀 힘을 더 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하면서 정신없이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결핍, 이루지 못한 꿈, 도달하지 못한 목표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 자기가 실패자인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게, 왜 이렇게 모자라게, 왜 이렇게 뭔가 결핍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불평, 원망. 그런데 그게요, 출애굽하던 광야 생활 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하던 사람들이 늘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게 좀 불만,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꿈.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던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살피시고 은혜로 돌보시고 때마다 일마다 먹을 것 공급해 주시고, 성경은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보살펴 주신 거예요.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지난번에 묵상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한 번도 감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부족해요. 늘 모자라요. 늘 뭔가 이게 원망불평이 가득한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묵상할 때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거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삶에 만족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야, 너 조금 더 노력해야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응원하고 부추기는 목소리들이 너무 많고 내 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막 울려 퍼져요.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뭔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삶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열정이 여하튼 가득하다 못해 흘러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래서 삶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삶이 비참한 겁니다.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발견했다는 거는 다 안 읽었어요. 이 책 제가 다 안 읽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우리나라가요 자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OECD 1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책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소멸해가는 단계에 들었었다. 이미 대표적으로 이를테면 출산율 저하, 이거 우리나라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을 안 낳는 거예요. 한 명이 뭐예요? 지금 뭐 6점 뭐 몇 퍼센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인구가 100명이면 30년이 지나면 50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평화초등학교 있거든요. 우리 큰애가 평화초등학교 졸업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 큰 학교가요 학생으로 가득 찼어요. 요즘은요 거의 한 학년에 한 학급, 두 학급이에요. 학생이 없는 거예요. 학교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자살하는 대한민국 이 책이 말하는 거는 여하튼 우리 한국 사회가 스스로 뭐 누가 어디 무슨 누가 외부에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뭐냐? 저 책에서 고발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 잘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 전국 굶어 죽는 사람 없고 대한민국 잘 살았어요. 어디를 가나 화장실 쓸 수 있고 어느 화장실을 가나 휴지가 있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거나 공중 화장실에 휴지 있는 나라 거의 없어요. 그 대한민국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에 가면 휴지도 있고 어떤 데는 가면 왜 뜨거운 바람에 손 말리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잘 살거든요. 그런데요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다지 별로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여튼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서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결국 무한 경쟁하는 각자 도생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뭔가 뭘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노력이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책인데 하여튼 제가 아직 다는 못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하면서 호세아 묵상하면서 이 호세아 이야기하고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가 잘못된 거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아주 귀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이런 거는요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응답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더 나은 삶을 살리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하다못해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세요. 저는 늘 이게 머리가 문제거든요. 이게 제가 언제요? 이렇게 했는데 누가 옆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요. 소갈머리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요거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날은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았는데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펑 빈 거를 찍었어요. 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진. 근데 여하튼 그냥 오지 않는 거죠. 아침에 거울 보고 잘 오늘은 비고 좀 성공한 날이에요. 근데 여하튼 뭐 여러분도 오늘 예배당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와서 세수하고 주일날은 화장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여하튼 뭐 이렇게 해서 여하튼 어떻게 더 아름다우려면 더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더 풍성하려면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려 그러면 사실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름과 나태 아니고 열심을 품고 뭔가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인지를 가늠하는 것. 그래서 뭔가 더 나은 삶을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는 그 명령에 반응하는 사명으로서의 삶인지 아니면 자기 욕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인지를 경계 짓기가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뒤섞여 있을 때도 있어요. 뒤섞이죠. 뒤섞이죠. 그래서 뭔가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종교적 열정이 병들 때도 있거든요. 종교적 열정이 뒤틀릴 때도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율동 찬양 잔치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분도 계시지만 1등 해보겠다고 막 하는 분이 계시면 그 1등 하겠다는 욕망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아이 뭐 시간만 때우지 하는 분보다 100배 낫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율동 찬양 잔치에 나와서 1등 한들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죠. 더 큰 박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뒤섞이는 거예요.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돋보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늘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느냐?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어설프게 그냥 자기 욕망 따라 산다고 해서 너무 날카롭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뭐 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욕망에 매여서 막 열심히 하다가도 보면 남을 유익하게 할 때도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 지나친 순수주의, 지나친 완벽주의, 그거 신앙생활에 그다지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정도 여유가 사실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뒤섞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요. 종교적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적 열정.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바알을 섬겼거든요. 우리는 바알이라는 이름이 우상의 이름인 걸 아는데요. 바알이라는 말의 그 뭡니까? 이 원래 의미는 우리 주여 하는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에 주님 예수께 뭐 감사찬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바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바알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는데 이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우상을 향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애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대요. 선지자가 볼 때는 야, 너 그거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너 우상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예레미야는 야,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야. 너희 바알 숭배자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를 읽으면 계속 음란함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해야 비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해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음란한 방식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일종의 다산 신앙이었어요. 다산 신앙이라는 건 가나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이를테면 아르테미스 에베소의 여신, 그 아데미라고 하는 그 여신도요. 저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그 성경 사물 전시해 놓은 데 가시면 그 아데미 상이 있는데 유방이 아주 수십 개가 붙어 있어요. 그게 고대의 다산 신앙의 흔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디 저 시골에 가면 남근석, 여근석 있어요. 이거 다 다산 신앙의 흔적이에요. 고대 사회에는요. 그 다산 신앙이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발과 세라를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다산신앙 그래가지고 비를 내리는 신 그리고 비가 오는데요 이게 건기 우기가 구별돼가지고요 우기 때 비가 올라면 천둥 번개가 쳤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은 항상 번개를 손에 쥐고 다녔어요. 지팡이가 있었는데 바알이 쥐고 있는 지팡이가 번개였어요. 바알이 제일 잘하는 것이 번개를 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왜냐하면 번개를 때려서 불을 붙이는 것이 바알이 제일 잘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입증했어요. 왜 갈멜산이겠어요? 갈멜산은요 사시사철 푸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가면 1년에 한 번도 비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요 푸른 나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푸른 나무는 뭐 시딤나무, 뭐 에셀나무 진짜 귀해요. 1년 44절 무슨 우기가 되고 비가 오면 풀이 나지만 안 그럴 때는 막 1년 내내 메마르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갈멜산은 아니에요. 갈멜산은 44절 풀을 지금도 고대에도 그러니까 그 푸른 나무가 이 바알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거든요. 그게 바알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바알의 영역에서 바알이 제일 잘하는 불을 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어느 신이 참신이냐. 그래서 엘리야가요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입증했어요. 그러면 바알을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호세아서 묵상하는 것처럼 바알에 대하여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바알을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바알이 가짜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알을 따라갔을까요? 이 바알이요 욕망을 이루어주는 신이었어요. 바알이. 이 사람들은 바알보다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았던 거예요. 바알은요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복을 주는 신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바알을 잘 섬길수록 더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잘 섬기려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면 더 큰 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복을 받은 것은 내가 바알을 잘 섬겨서 그런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논리가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요, 야, 네가 움켜쥐고 네가 누리고 있는 거는 다 네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보면 호세아 2장 5절과 5절을 보시면 호세아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를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왜냐하면 이 음행이 바알을 섬기는 방식이었거든요. 바알과 세라의 성관계를 재현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러면서 이 바알 숭배자들이 주장하기를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바알을 따라가겠다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다 내 거. 왜냐하면 바알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한테 준 거예요. 다 내 거.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다 내 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사는 땅은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고 네 힘으로 차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발과 큰 능력으로 주신 거고 그래서 제비 뽑아 가족의 숫자대로 다 나누었을 때 이거는 너한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는 그래서 거류민이요 나그네로서 이곳에 산다. 그러니 땅을 매매할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율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네게 네 거 아니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서 농사지어서 거두었을 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뭐 밥 모퉁이 거 다 버리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뭐 이런 율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도 아주 재미있는 게 있는데 호세아 2장 8절을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바알에게 갖다 바친 은과 금도 내가 준 건데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아니고 이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다 내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다 내 거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그건 네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 그러니 내가 두고 봐라.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 내가 준 거 다시 다 내가 뺐을 때가 올 거야. 이렇게 지금 책망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 11절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석과 안식일과 명절을 빼앗겠고 모든 즐거움을 다 빼앗겠다. 그리고 절기, 월삭, 초하루, 안식일 모든 명절 다 없애버리겠다. 왜냐하면 이 절기와 명절이라는 것은 아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내가 누리는 것은 다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사를 고백할 줄 몰라요. 하나님 생각할 줄 몰라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 절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명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더 이상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명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처지가 될 거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모르는 거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추수감사절 다가오는데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감사하지 아니하며 눈에가 번쩍 띄어요. 제 눈에 띄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기 좋아하고 그러면 자기 막 과시하기 좋아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내 인생의 버팀목이라 고백하고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거거든요. 주관적인 거예요. 감사라는 거는. 그래서 큰 복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작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전혀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감사는 주관적이고 감사는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같이 교제했던 청년 중에 친구가 아주 똑똑하고 뭐 여하튼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왜 그때도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뭐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가려 그러면 뭐 서류 면접인데 몇 번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들어가고 싶은 대기업에 이렇게 하고 차곡차곡 올라가서 마지막에 떨어진 거예요. 마지막에.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신실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막 주변에서 기도하고 잘 될 거야 하고 응원도 하고 막 이렇게 보냈는데 마지막에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야 어떻게 하려는가 이런 뭐 생각도 되고 그 다음 주일에 감사금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 봉투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감사금 봉투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 감사금 봉투가. 아니, 떨어져서 어쩌냐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걱정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걱정하는 문제가 이 친구에게는 이제 감사의 제목이 된 거죠. 감사는 주관적입니다. 감사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워야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뭐 번제나 화목제 이런 것이 감사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다 자기가 고마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작은 은혜를 누려도 크게 생각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예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중에도 예를 들면 1년 52주 동안 한 번도 감사한 것만 안 하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뭐 그거 특별히 뭐 감사할 만한 그런 게 1년 내내 감사한 것만 안 할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절기는 달라요. 이를테면 감사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고마워야 하는 건데 이를테면 절기가 있어요. 이를테면 성경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어요. 유월절이 무교절이고 칠칠절이 맥추절이고 초막절이 수장절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걸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감사는 다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1년에 세 번은 모든 남자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와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잔치하고 그 예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먹어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기도를 해라는 것까지 신명기 26장에 다 적혀 있어요. 감사는 개인적인 거거든요. 고마워야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은혜를 누려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1년에 세 번은 전부 다 모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도 절기에는 전부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요, 감사 절기는요, 이 절기 감사는요, 일종의 의무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강요된, 이게 부여된 의무로서의 감사 절기예요. 그러면 아유, 내 인생에는 고마운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뭘 굳이 절기 감사를 해라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좀 스트레스 요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묵상하는 호세아 보시면 호세아 5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하나님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사람의 말 듣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면 결국 삶의 기준과 도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비참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비참한 세상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 호세아 5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을 좀 먹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여러분을 옥죄는 올무 같다고 느끼신 분 혹시 계세요? 하나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 교회 신앙생활이 스트레스예요. 막 이게 감사요 기쁨이요 복이 아니고 막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설교를 들었는데 속이 시원한 게 아니고 막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막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끔씩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막 자기가 꼭 죄인이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죄인인데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막 정말 가슴 벅찬 감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스트레스가 되고 막 짐이 되고 막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냐 뭐 이렇게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인생을 좀 먹고 자기 인생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줄 몰라요.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몰라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인생인지를 헤아릴 줄 모르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분별력이. 그래서 감사는 발견하는 거라고 그래요. 감사는요, 통찰력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라고 부추기는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세상의 흐름에 얹혀져 있어요.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멈추어서 가지고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려 그러면요, 어느 정도의 눈이 좀 열려야 돼요. 더욱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비참한 세상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가득한 이 비참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 1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질서를 다 새롭게 편성하는 중에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을 세워요. 예배 중이에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할 때 감사를 고백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주일 내내 감사할 만한 제목이 뭐냐는 것을 찾아와가지고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는 시간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말씀을 이 사람이 선창하면 다른 사람이 아멘 아멘 하는 뭐 이런. 근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 하면 마따냐가 담당이고 버금이 되었다는 거는요, 부 담당자가 박씨예요. 박부갸라고 이 사람이 부 담당자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군요 지금. 박가가 있어요 여기에. 삼무아야 앞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의 담당자를 세워서 한 명이 정 담당자가 마따냐, 부 담당자가 박부갸와 앞다라는 사람이, 이 세 명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일주일 내내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이 뭐냐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너는 감사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 왜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고 뭐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게 만들었. 어려웠던 시절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지만 너무 열악한 상황이어가지고 성벽을 재건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는 것 자체가 큰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고단한 시절에 뭔가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이게 큰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감사 고백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 제목 100가지 써보시라고 그랬는데 100가지 쓰려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탈탈 털어야 됩니다. 털면 먼지 나는 게 아니고 탈탈 털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진 은혜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너무 분주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는지 생각할 겨를 없이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멈추어서 가지고 100가지 어려워요. 100가지 채우려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왔던 게 뒤에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읽어보면 지난 작년에 썼던 거 똑같이 써놓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뭐 쉽지는 않은데 여튼 탈탈 털어야 100가지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조니 에릭슨 타다가 쓴 희망 노트라는 책을 오늘 제가 주보에 소개했는데요. 이분이 1949년생이에요. 17살에 이게 바닷가에서 다이빙 하다가 아마 이분이 뒤로 떨어졌든지 척수마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7살 때 사지가 마비돼가지고요. 지금까지 휠체어 타고 삽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고요. 하여튼 책도 많이 쓰고 간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이제 평생을 사지가 마비된 채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지 마비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입에다가 저 해가지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지 마비. 사지 마비가 뭔지 아시죠?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분은. 그런데 하여튼 결혼도 하고 뭐 사역을 많이 해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그런 책에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게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기하시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다 병이 들고 마비.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예수님 앞에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휠체어를 들고 가요. 휠체어. 자기 휠체어 들고 갈 거래요. 휠체어. 휠체어 들고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할 거래요. 예수님. 제가 평생 동안 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서름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 그렇지만 내가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서럽고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때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휠체어 때문에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누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주님 이제 이 휠체어 필요 없게 됐으니까 지옥으로 던져버리시죠. 제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렇게. 사지마비에 대해서 휠체어 타고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단해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차근차근 덮어보면 그 안에서 감사할 만한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에는 멈추어서 가지고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는 그러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이거든요. 감사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이지만 절기 때는 아니야.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너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우리가 한 주 늦게 지금 추수감사절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지난 일주일 동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추수감사절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막 몇 개 들어봤어요. 은혜도 되고요. 별 거 없기도 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 듣고 막 그러면서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이러는데요. 폴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분이요. 인류 역사상 제일 힘이 센 남자였대요. 그때, 그러니까 이분이 1957년에 5천 명이 모인 관중 앞에서 2,840파운드를 저게 백리프트래요. 백리프트가 뭐냐 하면 등에 짊어지고 이렇게 서는 거예요. 2,840파운드면 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1,288kg래요. 이분이 1,288kg를 들고 선 거예요. 이분이 힘이 세가지고 이런 역도 이런 운동 엄청 유명한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폴 앤더슨 유스홈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조지아주에 지금도 있대요. 비행 청소년들 왜 뭐 이런 사고 친 아이들 이런 거 돌보는 사역을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대요.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힘이 세고 그러면서 막 역도하고 운동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저렇게 힘이 센 사람이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힘이 세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 사람만 그렇겠어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인생, 여러분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힘 주시지 않아도 뭐 할 거 다 하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온갖 거 다 하면서 인생을 다 즐기면서 살 수 있죠.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지옥에 가 있는 거 알게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하나 헤아려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긍휼과 어떤 자비로 우리를 안으시는 줄 알아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